우리 모두 과거의 식목일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릴 적 식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기억할 만한 하루였습니다. 선생님은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작은 묘목 하나씩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란다. 너희가 심고 가꾸어야 할 생명이란다.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삽을 들고 흙을 팠습니다. 흙을 파다 보면 돌이 나오기도 하고 뿌리를 넣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아서 구덩이를 다시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흙을 서로 퍼주고 땀을 흘리면서 어설프게 묘목들을 세워 흙을 덮고 발로 꼭꼭 밟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벌거숭이가 된 우리들의 산하를 우리는 그렇게 가꾸어 오늘의 푸르고 푸른 실록의 강산을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개의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두 개의 나무 중 그 어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 나무는 6절에 등장하는 사막의 떨기 나무이고 또 하나는 우리 8절에 등장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고 교회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혹은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그냥 주일 한 번 예배만 나오고 그것으로 그만두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 God-centered life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려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날마다의 일상의 가치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부 중에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레바퀴 예화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레바퀴 예화. 이 수레바퀴를 그림에서 잘 보시면 한 복판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Jesus Christ, 예수님이 한 복판에 계세요. 그리고 네 개의 살이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것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전체가 obedient Christian in action,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중심이 흔들리면 바퀴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수레바퀴의 중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바퀴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Savior and Lord,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모순이 있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다 원하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주만 되시고 주님은 안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고백할 때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Savior and Lord.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만 되고 주인은 못 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주요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그가 주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구주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을 온전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해가는 과정, 그 과정은 평생을 통한 여정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막의 떨기나무, 본문 5절, 6절에서 묘사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 그 힘을 이 땅에 나의 의지할 실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본문에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실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또한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 이런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미 읽었던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저 아프리카 지역의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 피부가 변할 수가 있느냐?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가 있느냐? 변할 수가 있다면 너희도 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악에 익숙한 인간의 실존은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생을 믿고 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인생, 저주받을 인생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받을 인생의 실존을 가리켜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히브리 말로 아로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로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로에로. 네, 이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를 가리키는 말인데 광야에 사막에 드물게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어요. 생존을 하는데 모양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키도 작고 뿌리도 얕아서 생산성이 전혀 없는 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새 한글역으로 읽어보면 거기 사막의 떨기나무의 토양인 광야, 사막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 용암 지역에 살 것이다. 소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토양에 잘못 뿌리를 내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미래에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에 메마른 곳에 잘못 뿌리를 내기고 겨우 생존만 하다가 말라버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고 노화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자식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잘 찾아오지 못한다든지 필요한 도움을 베풀지 못하면 부모들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인생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잘 키워내야 할 사랑의 대상, 양육의 대상이지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믿지 마세요. 자식 믿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신앙의 대상처럼 믿고 산다면 어느 날 마침내 내 인생의 땅이 사막이고 내가 키워온 내 자녀들이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이 말라가는 뿌리 없는 관목처럼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결코 이런 인생을 거부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인생을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삽시다. 시작. 7절과 8절이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본문의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를, 비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의 인생, 마지막이 저주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마지막이 축복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뿌리가 없어 가뭄을 견디지 못한다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가뭄도 어떤 더위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결국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생존만 하고 사는 인생이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실이 풍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묘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한 말씀, 시편 1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가리켜서 지혜 문학서의 한 부분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혜 문학서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지혜 문학서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지혜 문학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에도 지혜 문학의 일부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예언서예요. 대예언서.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지혜 문학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떠나 바알 신앙, 바알을 믿고 인간 신앙에 떨어져 사는 비극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문학적 시인의 감수성으로 노래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자, 시편 1편 1절은 무슨 말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지? 2절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이 돼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결국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강가에 내리고 사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여기 17장 18절에서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구체적 삶을 살려면 생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생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큐티가 필요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하루만 식사를 거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하루만 걸러도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잡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먹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얻어 잡숫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처잡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면 어떻게 돼? 일주일에 한 번. 예?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끝! 그걸로. 날마다 말씀을 얻어 잡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놓으면 날마다 얻어 잡수고 사세요. 아멘.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은 뭐냐? 어떤 나무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나무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두 나무 인생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떨기나무 인생은 인간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혹은 인간의 힘을,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바알은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바알은 풍성한 결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성공, 인간적 결실을 약속하는 바알에게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조금 어렵죠? 자, 새 한글역. 최근 나온 번역을 살려면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새 한글역 번역. 그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다. 그처럼 옳지 않게 부를 이룬 사람은 항상 살 나이에 재물을 잃는다. 막판에는 우둔한 사람이 된다.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재물은 축복이에요. 근데 잘못된 불의하게 얻은 재물, 그것을 품고 있다가는 나중에 배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얻은 재물에 의해서 내가 배신당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삶을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르게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인생,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인정하고 있는 지혜로운 인생의 그림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국 화폐를 보시면 미국 화폐에 예, 초기 미국인들의 신앙 고백이 화폐에 새겨져 있죠. 잘 아시죠? 미국 화폐에 무슨 말이 새겨져 있는지. 자, 동전에도 봐도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지폐에도 그 아래 보시면 In God we trust. 두 번째 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동전에도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아니, 하필이면 돈에다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왜 새겨놓았을까요? 돈에 합당한 말이 있다면 뭐해야겠어요? In money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는다. 그래야 정상적이죠. 돈을 믿는다 이렇게 새겨나와야 정상이 아니에요. 혹은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돈을 믿는다 이렇게 새겨놔야 정상이죠. 아니면 돈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니까 In human we trust. 우리는 인간을 믿는다. 뭐 이렇게 써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돈에 이런 고백을 써놓았을까요? 본래 이 고백이 돈에 맨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이 한참 남북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북전쟁을 할 때 서로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저 국내 전쟁,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전쟁을 하면서 모든 믿음이 다 날아갔어요. 네. 형제와 형제, 가족들이, 또 나라와 한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싸우면서 모든 신뢰가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목회자, 목사님이 마크 왓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때야말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놓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거 참 좋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해갖고 통과돼갖고 그것이 이제 동전에 처음으로 실기 시작했어요. In God we trust. 하지만 이게 모든 동전에 처음부터 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에도, 미국 모든 화폐에도 이 문구를 다 쓰기로 작정한 것은 한국의 6.25 전쟁이 끝난 후였습니다. 네, 6.25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을 끝낸, 그리고 휴전협정에 조인을 한, 사인을 한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아이젠하워. 예, 그분이 예, 한국전 말기에 친히 한국에 나와서 형편을 살펴보고, 야, 이제는 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갖고 드디어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당시의 세상, 자, 6.25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 당시의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신앙의 구호로 우리 자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후에 미국이 정식으로 결정을 해요. 모든 화폐, 1956년에 미국 모든 화폐에 바로 이 문구를 써넣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아니, 이런 고백은 종교, 요즘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종교 분리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의제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대법원은 이것은 어떤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인들의 애국적 가치관의 표현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이것이 존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돈을 손에 잡을 때마다 여러분, 아, 돈이 역시 좋은 거야. 돈은 대단해. 돈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돈을 쓰십니까, 여러분? 돈은 축복이에요. 돈은 선물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은 잘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이 돈은 쓰여질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 돈을 쓸 때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하나님을 인생의 요새로 삼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가뭄이 와도 가뭄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인생, 이런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